날씨가 매우 추운 주일 아침입니다. 추운 아침에 교회에 나오다 생각해 보니 어려서 지키던 성탄절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추운 겨울에 지키던 성탄절은 우리에게 많은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탄절 축제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교회 학교 학생들의 공연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연극이었는데 연극의 단골 주제가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목자들의 찬송 등등이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은 우리 모두에게 일생의 교회 생활에 적지 않는 도움을 주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이뿐만이 아니라 거리에 넘쳐나는 캐롤과 장식들, 크리스마스 추리와 선물들을 주고받는 일들도 우리를 들뜨게 했고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신불신을 물러나고 가장 낭만적이며 흥겨운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명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그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초라하다 못해 슬프고 안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했습니다. 이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600m의 고지대에 있는 오랜 도시입니다. 대부분 성지의 고지대가 다 비슷한데 석회암 언덕들이 많았고 서민들은 이런 곳에 동굴을 파서 주거지로 삼거나 가축들의 외양간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마구간에서 고향을 찾아온 젊은 부인이 해산을 하도록 방치하고 아기를 구유에 누이도록 했던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냉정한 모습이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주야로 율법을 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기 9장 18절 말씀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3절 34절 말씀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 한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처럼 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와 거류민도 환대하라는 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인륜의 도리인데 고향 찾아온 젊은 내외가 해산할 곳이 없어 구유에 아기를 위도록 했던 이 무관심한 일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할 냉정한 모습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 그 예언된 탄생 장소라고 즉석에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책임을 다했다 여기고 더 이상의 관심도 흥미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무관심하게 여겨진 일이 예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구간 구유를 그의 첫 처소로 삼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초라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당시를 설명합니다. 환영받지 못했던 세상의 주인, 멸시당했던 세상의 구주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멸시당하고 외면받으며 귀하게 여겨지지 못하고 학대받았던 메시아 탄생하던 날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멸시와 외면 속에 세상에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의 구주의 노이신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복음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현실 속에 찾아오셨다는 점을 밝혀줍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였던 시절, 구레뇨가 이 지역의 총독이었던 시절이 바로 이 시기였다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31년에서부터 AD 14년까지 재위했던 로마의 첫 황제였습니다.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였던 그는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경쟁자인 안토니우스를 격퇴한 다음에 로마의 공화정을 폐지하고 로마 제국의 새 역사의 문을 연 첫 황제였습니다. 그의 이름 아우구스투스는 가장 높은 자, 신성한 자, 존엄한 자를 의미했습니다. 신성한 자의 칭호를 얻었던 그는 스스로를 신격화했고 백성들에게 무한의 복종과 경배를 강요했습니다. 막강한 로마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주변을 다 평정한 다음 그의 시대로부터 약 200년을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되게 했던 지배자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이 천하를 지배하던 시절이었고 감히 저항할 세력이 없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주변의 전쟁이 그쳤고 이를 일컬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평화의 시대가 아닌 억압과 폭력과 굴종의 시대였으며 로마의 군사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굴종케 했고 야만인 취급받은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황제가 호적령을 선포했는데 일종 인구조사였고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동원 가능한 병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세금 부과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유대인들에게는 병력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호적령은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이 아주 짙은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천하라는 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은 고전 헬라어에서는 헬라인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을 의미했고 로마 시대에는 전체 로마 제국을 지칭했고 그 다음으로부터는 전 세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천하의 호적령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온 천하가 로마의 압제와 그릇된 종교와 군사적인 폭력에 의해 신음하고 있던 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는 주님의 성탄을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전체가 깊은 허감에 잠겨 있을 때 그런 세계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 장면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혼돈하고 허감으로 가득 찼고 공허한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 창조의 첫날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찬란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죄의 세력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칼과 창의 힘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신으로 부르며 군림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법인데 이 세상의 어두움은 사라질 줄을 모르면서 온 세상을 흑암에 가두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600년 가까운 긴 세월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차례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들의 지배하에 신음의 신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상을 밝히실 구원의 빛으로 세상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렘브란트가 1623년에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그림의 왼쪽 위편에는 헤롯 왕이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경멸과 정오의 눈빛으로 거만하게 아기 예수님을 내려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마리아 품에 있는 아기께 무릎 꿇고 두 손 가지런히 모아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작은 아기의 모습에 비하면 헤롯은 너무나 장대해 보입니다. 그 앞에 아기는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헤롯과 그의 무리들을 어두움에 가두고 있고 아기 예수 계신 곳에는 밝은 빛이 비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 작아 보이는 이 아기가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만민을 구원하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표현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마구간 구유에 놓으신 너무나 연약하신 분이 사실은 사람이 되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역사요 무한하신 분이 세상의 시공 속으로 사람 되어 찾아오신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모든 것은 파괴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어둠의 마귀 권세는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인간 역사가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의 또 절망의 신음받은 시기에 세상을 구원하실 생명의 빛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망과 고통과 신음이 난무하는 것이 세상 역사이지만 이 어둠의 세상 역사 속에 신음하는 자들 곁으로 주님은 능력과 빛과 생명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는 이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호적령에 따라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역사의 중요한 무대로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에서는 산고 끝에 죽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룻기 말씀에서는 룻의 결혼 이야기가 동화처럼 전해져 내려온 아름다운 고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한 베들레헴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고향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성탄 기사에 따르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에 대하여 질문하자 제사장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즉시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 그 장소라고 선뜻 대답할 만큼 이곳은 메시아 탄생의 장소로 예언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시골의 초라한 촌락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호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묵을 곳을 구하기 어려웠던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애산하고 아기를 구유에 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은 메시아 생애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 속에는 외면, 냉정, 가난, 무관심 등등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탄식하시는 평생을 가난과 자기 비움의 삶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 말씀이야지 사실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성탄이 예수님의 자기 낮춤의 시작이었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성탄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신 사건이고 죽음을 위해 세상에 오셨던 가슴 아픈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세상 삶을 시작하신 것은 삶의 영광이 땅 위의 명예와 부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인생의 승리가 세상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며 포기하고 내려놓음이 거룩한 백성들의 면류관이며 죽는 것이 사는 것이며 지는 것이 승리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낮아짐이나 내려놓음이 수많은 상처를 내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 말자 죽은 독수리뿐이다라는 속담처럼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다 상처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자발적인 가난과 내려놓음은 고통스럽고 버려진 자들의 삶을 넉넉히 이해하고 돕는 성숙한 사랑을 내 속에 품게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로 오셔서 수많은 세상의 시험을 온몸으로 다 당하셨지만 그렇게 숱한 시험과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해 내시면서 약한 자들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가슴에 품으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려움의 일생을 사셨고 그 시험을 겪으셨기에 시험당하는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는 우리처럼 버려지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려 구유의 삶으로부터 세상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구유에 던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의 평화가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케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사랑이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나는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받은 만큼 베풀고 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서 선택한 길이 내려놓음과 포기를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발달장애인 공동체인 라로시 데이브레이커에서 10년을 봉사하다가 1996년에 소천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관계가 힘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약한되셔서 우리 삶의 자리를 그가 찾아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그 모습은 그런 중심,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실천이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논리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화려하고 높고 부유하고 흥겨움이 넘치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추하고 남루하고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가 가득한 낮고 거칠고 험한 자리에 계십니다. 구유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에 가슴 치고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엎드려 구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낮고 험한 곳으로 가십시다. 사랑과 눈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십시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구유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뜻깊은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주님 오신 모습을 지켜보았던 하늘의 천사는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왜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첫째로 가르쳐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소식과 비교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구유의 아기가 오신 이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이 소식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는 소식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탄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완성될 인류 구원의 대망이 성취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들 사이의 모든 평화가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탄생 때문에 가능케 되었으므로 이제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삶은 우리 삶의 이상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꼭 실천해야 될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음이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존재의 핵심 가치인 것을 의미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계층과 집단 사이 평화를 만드는 것도 인간 사회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적 사역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죄사함이 가능케 되었다는 소식이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이요, 이 세상에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찬 현장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시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으로 큰 비를 예고하시듯이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통해 온 인류 구원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주제는 영원한 우리 삶의 숙제이며 이상적인 삶의 원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왔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유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는 노래하고 땅의 목자들은 달려가 경배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노래하고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마구간 구유에서 삶을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그 삶을 마쳤다는 것은 예수 정신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정신은 자발적인 낮아짐, 스스로 가난케 되심, 온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치시는 헌신, 결코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시는 겸비하심, 낮아지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이요, 죽는 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예수 정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정신 품고 오늘의 구유로 나아가셔서 우리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